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이 다음 달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북 특별 사절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 후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와 미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면서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남북한이 다음 달 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기로 약속하고 회담에 나서기로 했다라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남북 정상이 11년 만에 다시 마주앉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한국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기간 이뤄진 남북 간 협력의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한국전쟁이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으로 끝난 뒤 남북 간의 세 번째 정상 간 만남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기사를 통해 남북한 정상이 10여 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미국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주목하며 남북 정상회담이 긴장된 미북 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 청소를 계속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앤드류 길모어 유엔 인권 담당 사무차장은 오늘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테러와 강제적인 급식 중단 등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 정부는 자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 예루살렘으로 이전될 예정인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개관식에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대사관 이전 행사에 참석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테라비브의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아랍국과 이슬람권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전 러시아 이중 스파이가 알 수 없는 물질에 노출된 뒤 중태에 빠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러시아 스파이 출신인 세르게이 세그리팔이 함께 있던 30대 여성과 영국 솔즈베리에 있는 쇼핑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스크리팔은 지난 2006년 영국의 러시아 정보기관 인물들의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돼 러시아 법원에서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냉전 시대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첫 스파이 맞교환 때 풀려나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스크리팔을 의식을 잃게 한 물질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을 위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통상 관련 장관들의 어제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로버트 라이타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어렵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희망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안소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허름한 물건을 하나 주었는데 알고 보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보물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아주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하죠. 자, 그런데 호주에서도 최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 해변에서 무려 130년 전 배 밖으로 던져진 병이 하나 발견된 겁니다. 이 호주 서부 펄스에 사는 한 가족이 해변을 걷던 중에 우연히 병 하나를 주었는데요. 이 병이 오래되고 예뻐 보여서 이 집에 장식해둘 생각으로 병을 가져갔고 이 병을 열어보니까 둘둘 말린 종이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자, 종이에 희미하게 쓰이는 글을 분석한 결과 이 병은 1886년 6월 12일 인근을 항해하던 독일 범선이 배 밖으로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 당시 독일 해군 관측소는 해류의 흐름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변에 병을 던졌는데 이 종이의 뒷면에는 병을 발견한 시간과 장소를 써서 독일 해군 관측소에 돌려주도록 요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발견된 이 병은 해변에서 발견된 글이 담긴 병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라고 하는데요. 병을 주운 가족은 이 역사적인 기록물을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서호주 박물관에 2년간 이 병을 대여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영상 1도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서 평안도와 함경 내륙 지방은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1.5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신의주는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함흥은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입맞춤으로 봉한 편지에 나의 모든 사랑을 실어 보내겠다고 고백하는 바비 빈튼의 Sealed with a Kiss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 고율의 관세를 추진하는데 백악관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둘째 날 국가주석 연임 제한 철폐를 비롯한 개헌안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인대 측이 밝혔고요. 이어서 포퓰리즘 정당과 극우 정파가 약진한 이탈리아 총선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계획 반론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목요일 철강 알루미늄 업계 대표 관담회에서 수입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뒤에 이 주요 대상이었던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과 캐나다, 또 한국 같은 동맹국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이 무역 전쟁을 직접 거론한 글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 계획대로 추진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같은 날 백악관 관계자가 이 동맹국이라도 관세 부과에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강경한 움직임에 미국 정부와 집권 공화당 안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집권 공화당의 이견과 반론 어떤 내용입니까?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어제 직접 성명을 냈는데요. 이 무역 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으며 백악관이 이 계획을 더 발전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이언 하원 의장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은 이런 공식 경로는 물론이고 이 개인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 안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 철강 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가 이 세계 원자재 공급망을 뒤엎을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매체들은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약간 누그러지는 듯한 변화가 있었죠?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시켜줄 수 있다는 글을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현재 개정협상 중인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새롭고 공정하게 체결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동맹국이라도 관세 부과에 예외 없다는 지난 주말 강경한 백악관 입장에서 상당히 유연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제안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관세 부과 계획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면세를 조건으로 미국이 나프타 개정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건 옳지 않다는 게 이들 나라들의 입장입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캐나다를 낚으려는 어떤 제안을 반복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원래 멕시코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물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새로운 나프타를 위한 동기로서는 이런 면세 제한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 밖의 나라들의 움직임 좀 살펴보죠.
일본과 호주, 캐나다 이렇게 세 나라는 오늘 정상관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가 방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NHK 방송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동 대응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유럽연합, EU의 경우 미국 정부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즉각 보복 관세로 대응할 예정으로 보도됐습니다.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겨서 맞대응하는 건데요. 어제 열린 EU 집행위원회에서 미국산 관세 대상 품목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타 공산품과 농수, 축산물 그리고 일반 소비재까지 다양하게 선정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 EU가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미국산 제품들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먼저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산업용 제품 8억 5,400만 유로, 이 미화로 약 10억 6천만 달러어치가 첫 번째 대상이고요. 그리고 버번 위스키와 오렌지 주스, 또 옥수수 같은 농산물 9억 5,100만 유로, 미화로 약 11억 8천만 달러어치, 그리고 리바이스 청바지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또 화장품, 오락용 선박 등을 포함한 소비재 10억 유로를 포함해서 총액 28억 유로, 미화로 약 34억 7천만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둘째 날 일정이 오늘 진행됐죠?
네. 이번 제13차 전인대에서는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중국 헌법을 바꾸는 안건이 최대 관심사인데요. 인민의 요구에 따라 개헌을 위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 이렇게 전인대 측이 오늘 외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이 전인대 측의 이런 언급은 이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이 주요 중국 어권 매체들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14년 만에 중국 헌법 개정 어떤 내용입니까?
예, 모두 21군데를 바꾸는 개헌안이 전인대에 상정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행 헌법 79조,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규정 끝에 있는 연속 재임은 두 차례를 넘을 수 없다는 문장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 국가주석 임기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없애는 건데요.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자 2,970명의 인민대표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 표결은 오는 일요일 11일 진행되는데요. 이 같은 전인대 현장의 우호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같은 개헌안이 확정될 것으로 관련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개헌안이 확정되면 시진핑 주석이 3선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5년 임기를 맞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10년을 재임한 이후에도 이 다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건데요.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은 이 시 주석이 스스로 이 같은 개헌안을 지난해 이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9월 이 당 정치국 위원 25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5개월여 동안의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 개헌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왕 부위원장은 덧붙였는데요. 이 시 주석의 종신집권을 우려하는 일각의 반론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 같은 중국의 개헌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앞서 미국 백악관은 이 문제가 중국 내부의 일이라서 미국 정부가 나서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무엇이 자국의 최선인지 중국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비공개 정치자금 마련 오찬에서 시진핑 주석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제 종신 대통령이 된다. 종신 대통령, 그는 정말 훌륭하다. 우리도 언젠가 연임 제한 철폐를 시도해 봐야 될지 모른다고 농담조로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총선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네, 지난 4일 진행된 이탈리아 총선 개표 결과 어느 정당도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이른바 헝의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동맹당과 전진 이탈리아 등으로 이루어진 우파 연합이 득표율 37%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요. 중도 좌파 성향의 집권 민주당은 22%에 머물러서 참패했습니다. 민주당 대표인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5일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이 기득권 정당이 아닌 오성운동의 대약진이 눈에 띈다고요.
네. 이 올해 31살인 루이지 디 마이오 대표가 이끄는 오성운동은 단일 정당으로서는 가장 높은 32%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성운동은 지난 2009년에 기성 제도권 정치의 부패와 무능을 비판하면서 창당한 정파인데요. 창당 9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제1당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 오성운동이 대중 영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또 받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오성운동은 세금은 적게 거두면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을 적게 거두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는 제시하지 않고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오성운동은 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추방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오성운동이 특히 선전한 것은 최근 유럽 사회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이민, 반난민 정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의 큰 화제 중에 하나가 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다시 정치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였는데요. 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개 정당으로 구성된 우파 연합 중에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전진 이탈리아당은 약 14% 득표에 그쳐서 마테오 살비니 대표가 이끄는 동맹당에 이어서 2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총리직을 세 번이나 역임했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연이은 성추문과 탈세 의혹 등으로 지난 2011년 총리직에서 물러났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복귀를 꿈꿨지만 이 동맹당에 뒤지면서 우파연합에서 주도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네. 자, 우파연합 중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이 동맹당은 극우정당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동맹당은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이 보호무역을 지지하고 있고요. 또 오성운동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탈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극우정당인 민족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동지이자 친구인 살비니가 있는 이탈리아의 우파연합이 1등으로 총선을 끝냈다면서 이 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대로 이번 총선에서 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니까 연정이 불가피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이 내각을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협상의 주도권은 단일 정당으로 최대 득표율을 보인 오성운동과 우파연합 내에서 동맹당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앞서 동맹당의 살비니 대표는 총선 결과 우파연합 중 동맹당이 1위를 하면 총리는 자신이 맡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전진 이탈리아당이 예상보다 저조한 득표율을 보임에 따라서 앞으로 연정 협상에서 동맹당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자, 이탈리아 새 정부 구성이 포퓰리즘 아니면 극우 둘 중 하나로 정리될 가능성이 큰 거네요.
맞습니다. 향후 정부 구성을 위한 정당 간 교섭에서 포퓰리즘, 이 오성운동과 우파연합 4개 정당 중 최다 득표한 동맹당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서 이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오늘 4월까지는 총리 지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총리 지명이 이렇게 늦어지면 연정 구성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유럽 국가인 독일의 경우 이 오랜 우여곡절 끝에 연정 구성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독일의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이 지난 4일 당원 투표를 통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하기로 확정하면서 5개월 넘게 계속된 전국 혼란이 마무리됐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보수연합은 지난해 9월 치러진 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군소정당들과 연정구성 협상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협상이 번번이 결렬되면서 이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위기설까지 제기됐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 처음으로 오늘 텍사스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됩니다. 한편 텍사스주 프라이머리 조기 투표 결과 민주당원 참여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전직 참모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연방 대배심에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이 참모는 소환에 응할지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서 화제입니다. 연방 상원이 금융기관 규제법인 노드 프랭크법을 대체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텍사스에서 눈길을 끄는 투표가 진행된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텍사스주에서는 중간선거에 나설 각 당 후보를 뽑는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텍사스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됨으로써 미국의 2018 중간선거가 막을 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을 때 경선을 하는데 이 경선에는 프라이머리가 있고 또 코커스도 있지요.
맞습니다. 이 코커스라면은 당원대회라고 하는데요. 당원들만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후보들을 뽑는 겁니다. 반면에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는 비밀투표로 후보를 뽑습니다. 프라이머리에는 보통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원만 참여하는 폐쇄형 프라이머리도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중간선거가 올해 11월 6일에 치러지는데 누굴 뽑는 겁니까?
네, 중요한 항목이요. 연방 하원의원 전원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 3분의 1을 새로 뽑습니다. 또 주지사나 주의회 의원들을 새로 뽑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 텍사스주는 어떻게 되나요?
네, 연방 하원의원 36명 전원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 2명 가운데 1명을 새로 뽑는데요. 상원은 지난 2016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하기도 했던 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재선에 나섭니다. 주 상원은 31석 가운데 15명을 새로 뽑고요. 주 하원은 150석 전체를 다시 뽑고 주지사 선거도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 텍사스 예비 선거를 앞두고 이 조기 투표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조기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보통 조기 투표 투표율을 가지고 표심의 향방을 예측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예비선거 조기 투표를 두고 민주당 측이 한껏 고무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뭐 본선거는 물론이고 예비선거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이렇게 고무된 이유가 뭡니까?
네, 조기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원의 수가 크게 늘어서 그렇습니다.
예.
2014년 중간선거 때보다 2배 이상 나왔고요. 2016년 대선 때보다도 많았습니다. 텍사스 13개 카운티 집계를 해보니까 민주당원은 약 45만 명이 조기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반면에 공화당 쪽에서는 40만 명을 조금 넘겼습니다.
예, 자 투표 결과가 아닌 이 투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당 소속 유권자가 투표장에 많이 나타나야지 투표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민주당 측은 이 예비선거 조기투표에 참여한 당원 숫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근거로 후보가 확정된 뒤에 진행되는 본선거에서도 투표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당원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아주 고무된 겁니다.
예, 이 텍사스주는 일명 레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2명 모두 공화당 소속이고요. 또 연방 하원 36석 가운데 25석이 공화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주 상원, 하원도 공화당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 언론을 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이 텍사스주 같은 이런 레드 스테이트에서도 같은 전망이 가능할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당원들 예비선거 조기투표 참가율이 높게 나온 데다가 이 민주당 간판을 달고 이 중간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의 수가 늘었다는 점에서 이 텍사스 민주당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가령 연방 하원의 경우 전 지역구 36개 지역구에 모두 111명이 출마하겠다고 나섰다는데요. 이 숫자가 지난 2025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예.
참고로 텍사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선거에서는 이 연방위원 하원의원 선거구 36군데 가운데 8곳에 후보를 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난해 치러진 이 주지사 선거와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유리한 결과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버지니아주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고요. 예, 엘라마바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예상을 깨고 민주당 더그 존스 후보가 승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전직 참모가 이 로버트 뮬러 특검 요청으로 연방 대배심에 소환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연방 대배심에 소환된 사람은 샘 넘버그 씨입니다. 이 넘버그 씨는 원래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사업체에서 일하다가 이 트럼프 대선 조직에 참여했었는데요. 근데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8월에 해고됐었습니다.
예, 이 넘버그 씨가 소환된 이유는 알려졌습니까?
역시 뮬러 특검이 진행하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넘버그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 물론이고 이 백악관 전 현직 보좌관 9명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편지 그리고 통화 기록 등을 대배심에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넘버그 씨는 소환을 거부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 워싱턴 포스트, CNN, MSNBC, AP 등 미국 언론 등과 넘버그 씨가 연속으로 인터뷰했는데요. 연방 대배심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검에 차라리 자기를 잡아가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예, 소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특검 조사 자체가 마녀사냥이고 자신이 이 특검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쓸 그런 의향이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이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넘버그 씨는 트럼프가 자기 힘으로 선거에서 이겼고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이 공모하지 않았다면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너무 똑똑해서 이 트럼프 후보와 공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연방 대배심 소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대 18개월 징역형을 받거나요, 아니면 법정 모독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소환을 합법적으로 피할 방법이 있긴 한데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특검 측이 소환을 거부한 넘버그 씨에게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해서 연방 대배심 소환을 거부한 건 이 넘버그 씨가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넘버그 씨가 나중에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조사 항목을 제안한다면 소환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하루 내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 자, 백악관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역시 백악관은 넘버그 씨와 거리를 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here was no collusion with the Trump campaign. Anything further on what his actions are? He hasn't.
네, 세라 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러시아와의 내통이 없었다는 기존 백악관 태도를 다시 확인한다면서 이 넘버그 씨가 백악관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금융 규제 완화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연방 상원이 중요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군요.
네, 10여 년 전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노드 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을 바꾸는 법안이 이번 주 상원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크레이포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오늘 이 본회의 토론에 넘기기 위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레이포 상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드 프랭크법이 부과한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먼저 노드 프랭크법은 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이 되는 은행들은 반드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은행 재정 상태를 점검해왔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기관이 예기치 않은 위기에 견뎌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데요. 새로 나온 법은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을 자산 규모 2,500억 달러 이상 기관으로 바꿨습니다.
예, 스트레스 테스트를 만들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금융위기 때 대형 금융기관들이 부실이 쌓이면서 무너져서 결국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줬었는데요. 이런 걸 막으려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했던 겁니다. 다음 두 번째가요, 이른바 볼커룰 적용 대상을 완화하는 겁니다.
예, 이 볼커라고 하면 이 전직 연방준비제도 의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볼커룰은 은행이 위험한 투자 활동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인데요. 이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이 제안했다고 해서 볼커룰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새 법안은 이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이하인 금융기관들은 이 볼커룰에서 예외로 했습니다.
예, 지난 금융위기가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투자 때문에 발생했다는 게 사실 정설이죠.
맞습니다. 이 파생상품 같은 이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로 경제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런 게 재현되는 걸 막으려고 볼커룰을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새 법안은 현재 이제 소규모 금융기관들은 위험한 이런 위험한 투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들 기관을 벌크룰 적용 대상에서 뺀 겁니다.
예. 자, 새 법안에는 그밖에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이 도드프랭크법이 금융기관들이 모기지 집을 담보로 잡고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놨는데요.
예.
새 법안은 이 자금은행이나 지역은행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이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를 쉽게 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새 내용의 새 법안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네, 표결로 상원 본회의 토론에 올라가면요. 이 토론을 하고 토론이 다시 끝나면 다시 표결 처리합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기 때문에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미 연방 하원에서 비슷한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원과 하원이 만나서 단일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 하원 법안이 상원 법안과 좀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차이가요. 이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문제입니다. 이 하원 법안은 이 CFPB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하지만 상원 법안은 이 민주당 쪽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항목이 빠졌습니다.
예. 예,
앞으로 단일법안 협의 과정에서 이 항목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며 사랑을 고백하는 라이오넬 리치의 Hello 들어보시죠.
My dreams, I've kissed your lips a thousand times. I sometimes see you pass outside my door. Hello, is it me you're looking for? I can see it in your eyes. I can see it in your smile. All I've ever wanted, and my arms are open wide. 'Cause you know just what to say, and you know just what to do, and I want to tell you so much. I love you. Sunlight in your hair, and tell you time and time again how much I care. Sometimes I feel my heart will overflow. Hello, I've just got to let you know, 'cause I wonder where you are, and I wonder what you do. Are you somewhere feeling lonely, or is someone loving you? Tell me how to win your heart, for I haven't got a clue. But let me start by saying I love you. Are you somewhere feeling lonely?
someone love you. Tell me how to win your heart, for I haven't got a clue. But let me start by saying I love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존 아담스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의 강요들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존 아담스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프랑스와의 관계에 대한 외교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진정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 혁명을 지지해야 합니다. 연방당은 프랑스와 전쟁을 벌일 구실만을 찾고 있습니다.
존 아담스 대통령은 연방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후손들이 존 아담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존 아담스는 대통령으로서 온 힘을 다해 프랑스와의 전쟁을 막으려 노력했고 결국 성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4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1800년에 치러진 미국의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표적인 주요 경쟁 후보는 현직 대통령인 존 아담스와 현직 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존 아담스는 연방당 소속이었고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공화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강력한 후보는 일부 연방당원과 일부 민주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아론 버였습니다. 존 아담스는 대통령이면서 연방당을 대표했지만 알렉산더 해밀턴은 존 아담스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연방당 후보인 존 아담스 대통령을 두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찰스 코트워드 핑클리를 추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존 아담스 대통령이 같은 연방당이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와는 동보가 맞질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날이 갈수록 인기가 치솟고 있는 토마스 제퍼슨의 기세를 꺾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연방당이 존 아담스 대통령의 재선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연방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연방당은 민주공화당의 강력하고 인기 있는 후보 토머스 제퍼슨을 견제하고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당이 상정한 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일치를 이루지 못해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1800년 여름 토마스 제퍼슨이 소속된 민주공화당은 전국 모든 주에서 상승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수도에서 정무가 시작됩니다. 이때 미국의 수도였던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DC에 새로 건설된 신도시로 옮길 예정이었기 때문인데 새로운 수도는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포토맥 강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800년 미국에서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토머스 제퍼슨과 아론 버가 얻은 표수가 같았습니다. 헌법 규정에 따라 하원이 제퍼슨과 아론 버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오랜 진통을 겪으며 36차례나 하원 의원들의 투표가 계속됐고요. 그 결과 결국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1801년 3월 4일 미국의 새로운 수도 워싱턴 DC에서 토마스 제퍼슨 제3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국회의사당으로 걸어 들어갔고 모든 상하 양원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새로운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취임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예롭고 감사한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 마음속엔 두려움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한 사람이 처리하기에는 책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을 작성한 분들의 지혜로움을 기억하며 여기 모이신 여러 의원들과 사법부와 함께 제게 필요한 힘과 정직, 용기를 찾겠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취임사는 계속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치 세력 간의 대립이 극심했지만 이는 미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글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이제는 하나가 돼서 단결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국가를 이끌어가야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다수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다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수를 처벌한다면 우리 미국이 갖고 있는 자유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을 갖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이어서 공화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공화당을 지지하든 연방당을 지지하든 혹은 합중국 체제 유지를 원하든 해체되기를 바라든 누구든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해도 미국은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강력하고 자유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우수한 나라이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국민의 것임을 국민 스스로가 아는 나라입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는 많은데 돈이 없을 때 I have no money 라고 하죠. 돈 없을 때 쓸 수 있는 다른 표현 뭐가 있을까요? I'm broke. I'm broke. I'm broke. I'm broke. 이 표현을 직역하면 나는 깨졌다 이지만 파산 났다, 돈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My friend and I spend all our money on food, so we're always broke. 내 친구와 나는 돈을 먹는 데 다 써서 항상 무일푼이야. I'm so tired of being broke all the time. 맨날 돈 없는 거 지겨워. I just looked at my bank account and I'm broke. 방금 은행 계좌를 봤는데 돈이 바닥났어. I'm gonna be broke after this weekend. 이번 주말이 지나면 난 파산할 거야. 오늘은 I'm brok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 주세요.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7년 3월 6일 오늘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가나는 금과 다이아몬드, 철강석과 같은 광물 자원이 풍부해 황금 해안을 의미하는 골드 코스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가나는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15세기부터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고 19세기 들어 영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에 반발해 가나 국민들은 1948년 독립운동가 크와메 은크루마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은크루마는 1949년 회의인민당을 조직해 반영활동을 벌이다가 투옥됩니다. 하지만 앵크루마는 1951년 실시된 총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영국의 아프리카 식민지로서는 처음으로 자치정부를 수립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7년 오늘 가나는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At long last, the battle has ended.
그리고 3년 뒤 응크루마는 가나 공화국의 첫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973년 3월 6일 오늘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대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여류 소설가 펄벅이 8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92년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선교사의 딸로 태어난 펄벅은 생후 3개월 만에 부모님을 따라 중국으로 이주합니다. 펄벅은 이후 미국 버지니아주의 랜돌프 메이컨 여자대학에서 공부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1930년 처녀작인 동풍서풍으로 문단에 데뷔합니다. 그리고 한 해 뒤 펄벅은 그녀의 대표작인 대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대지는 중국에 사는 왕룽이라는 한 가난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 광활한 땅의 주인이 되는 과정과 그의 가족들이 겪는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소설이었습니다. 펄벅은 또한 사회활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특히 전쟁 중 생겨난 사생아들을 안타깝게 여겨 펄벅 재단을 설립해 버려진 아기들을 입양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소설가로 또한 사회운동가로 이름을 떨친 펄벅. 그녀는 1973년 오늘 8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